시편 18편 31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을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앞부분에 두 개의 단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되 내가 온전한 만큼 또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역전을 대적들과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역전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앞에 있던 내용들과 비슷하게 다시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6절, 37절에서 42절, 43절에서 45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만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무엇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선포했던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단락 맨 앞부분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셨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소단락에서도 31절부터도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전체적인 구조가 딱 맞겠죠.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31절부터는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단락 중에 맨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 그냥 곧장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은혜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 갚아주신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31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게를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띠를 띠우시고 활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뒤에 37절부터 42절에 보시면 다시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쭉 다시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본문을 짚어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맨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는 역적케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이 37절부터 42절 내용은 대적들이 도망칠 때 그들을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37절을 보세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다. 그래서 대적들을 전쟁하면서 내가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망자가 되고 도피할 때에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멸하는 그런 자가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본문이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대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은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뒤에 나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내용은 앞에 있던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안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만도 버거운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과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으뜸이 되게 만드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도피 생활을 어떻게든 잘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만 놓고 보면 여기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나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했지만 왕이 되는 일이 정말 일어날까? 이런 그런 마음의 의심이 있는 현실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자기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역전케 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대적들을 쫓아가서 멸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내가 누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해도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이게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43절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남유다의 왕이 되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또 왕이 되고 합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들 또 이방인들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약속을 주실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따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근본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는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전 세계를 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도 가나안만 정탐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몽땅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탐꾼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도 못 되는 판국이니까 애굽 강가, 유브라데 강가 이런 거는 뭐 언감생심, 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부분을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왕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이야기라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내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다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그런 약속의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성경 본문을 말씀드릴 때마다 그러한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다윗이 정말로 열방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느냐? 일정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애굽을 다스리지도 못했고 유브라데까지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다윗의 평생의 삶 안에서는 사실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성취가 되었지만. 그럼 이 시편은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온 세계를 통치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도 통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복잡거리면서 살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주님께서 이 시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가 되어지는 그리고 결국에는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아 망할 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 시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여기서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주님께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성도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것에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지만 때때로 아이고 뭐 그건 한참 뒤에 나중 일이니까 그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어떻게든 지내는 것만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으면 종종 이렇게 자꾸 뒤로 후퇴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1년 뒤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 더 많은 것들이 예비가 되어 있고 반드시 성취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질 것임을 믿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단지 그것들만이라도 해결되기를 원하는 아니 그것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가능할지 의심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늘 바라고 또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 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